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45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강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느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강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하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강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강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강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강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가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가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신 후 곧장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의도적으로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은금 패물과 의복을 풍성하게 취하여 나오게 되었고 그들은 곧장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풍족한 삶을 살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열 가지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집트의 다른 신들과 차별되시는지 알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것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시내산으로부터 약속의 땅인 가나안 근방까지 도착하는데 한두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40년에 걸쳐 광야로 우회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계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에만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경로 중에 가장 효율적인 길로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가나안 입성을 위해 전쟁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때로 돌아가는 길처럼 느껴지는 그 인생길 위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4장은 가나안 땅 정탐 보고를 전달받은 이스라엘 회중의 반응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가나안 정탐 보고는 10대 2로 부정적인 견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보고를 전달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소리를 높여 밤새도록 통곡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철야 기도가 아니라 두려움의 마음이 빼앗겨 밤새도록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것입니다. 불평의 내용은 가나안과의 전쟁으로 목숨을 잃을 바에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고 노예로 살더라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2절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다가 3절에서는 원망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옮겨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 그 은혜로 이집트를 빠져나왔음에도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백성을 사지로 내모는 악한 신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아니라 다른 지도자를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번역된 원문을 직역하면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선하다입니다. 선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토브는 상대적으로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의미하기보다는 우리말에서 참을 의미하는 것과 같은 단어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만이 참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음에도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고자 했던 이유는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로 살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즉 진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았던 것은 이집트의 칼이 아니라 먹고 사는 기본적인 욕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삶을 선물 받았음에도 타락한 본능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본래의 목적을 순간순간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능은 그 자체로 선물이지만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본능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이고 급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여기서 배는 식욕을 포함한 인간의 육체적 욕망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등을 따뜻하게 하고 배를 부르게 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중요한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성경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변화된 정체성을 선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능은 이 땅 위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필요한 일시적인 선물이지만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던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음을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한 영원한 선물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지 못하고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려고 했을까요? 가나안 정탐의 부정적인 보고는 입에서 입으로 순식간에 확산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음에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자살 행위라는 생각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여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10명의 부정적인 정탐 보고로 조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은 온 회중 앞에 엎드렸습니다. 5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엎드렸다라는 이 표현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복종하는 의미로 절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회중이 두려워서 엎드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며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 위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엎드렸습니다. 이어서 가나안 정탐에 함께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 회중 앞에서 힘주어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름다운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토브입니다. 즉 3절에서 이스라엘 회중이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토브라고 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가나안 땅이 토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와 가나안 중에 어느 땅이 더 기름지고 풍요로운지를 표현하기 위해 토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한 표현입니다. 앞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그들의 신장은 이스라엘 민족보다 월등히 크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메뚜기라면 그들은 거인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메뚜기라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회중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와 같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는 첫째로 가나안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족속들과의 군사력을 비교하며 전쟁을 준비하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먼저 질문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을 위해 준비할 것은 가나안보다 열등한 군사력을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으로 응답하는 것이었습니다. 9절에 거역하지 말라고 번역된 단어는 동맹관계에 있는 나라가 동맹을 파기하거나 계약을 맺고 있는 국가 중 한편이 서약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하고 이후의 모든 과정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의무를 다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일방적으로 언약을 파기하고 이집트로 돌아가 이집트와 노예 계약을 다시 맺으려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언약에 근거하여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있다고 다시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가나안 족속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로 번역된 단어는 일반적으로 그림자를 의미하는 단어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그늘, 보호, 방어라는 의미를 갖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순간적이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의지하는 신들은 참신이신 하나님의 등장으로 다 사라져버릴 우상들입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민족이 메뚜기라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가나안 족속은 먹이라고 담대히 말하며 두려워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은 9절의 서두와 마지막 부분에 두 번 기록되어 구조적으로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 중심에 두어야 할 진리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응원의 메시지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눈앞의 상황에 마음이 빼앗기면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염려에 지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우리 마음에 붙잡아 둘 때 두려움은 떠나가고 소망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주는 두려움에 눈과 귀가 먼 이스라엘 회중은 돌을 들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 나타났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 임재하셨지만 모세와 아론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며 지키신다는 것을 증명하셨음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멸시하였기에 전염병으로 그들을 심판하고 모세를 중심으로 다른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서 멸하고로 번역된 단어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성취하다, 차지하다라는 상속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의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멸하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죽음을 뜻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속의 땅을 두고 정탐꾼들 사이에 벌어진 논쟁과 그에 대한 백성의 반응의 핵심은 단순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되어 왔던 언약의 핵심 중 하나인 땅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와 섭리를 전부 다 무효로 돌리려는 행위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정식 국가로 등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며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된 땅이 한 평도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 속에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이실 땅으로 갈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온 땅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은혜 가운데 땅을 분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본질적으로 땅은 선물입니다. 가나안은 군사 전략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성취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그 땅을 잘 가꾸는 비결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천국 또한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영적 본질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확신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으며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땅을 경작하는 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구별된 삶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본질은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중요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중요한 것들 중에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과 은혜로 주어진 것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생명을 성취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없고 절제와 자기관리로 건강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며 부모와 자녀를 내 마음대로 선택하여 가정을 이룬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은혜로 주어졌고 그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며 경작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우리의 본질을 망각하고 우리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기보다는 우리의 힘을 앞세우게 될 때 우리는 그동안 누렸던 모든 선물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차원에서 우리의 인생은 수동형이지만 그 은혜에 반응하여 순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에도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차원에서 우리의 인생은 능동형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에 모세는 다급히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모세는 13절부터 16절에 하나님의 명성의 근거에 호소하고 있으며 17절부터 19절에 하나님의 자비의 근거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된 금송아지 사건 이후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문과 닮았습니다. 첫째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이루신 역사의 근거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악한지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방인들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명성에 집중합니다. 셋째로 모세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 호소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근거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단과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찾아와 건져주신 하나님의 역사와 성품에 있습니다. 20절에서 35절은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20절에서 25절에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과 26절에서 35절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달해야 할 말씀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에는 유보사항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21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의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근거로 맹세를 합니다. 맹세의 내용은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시험하였으며 순종하지 않았기에 약속의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고 모세를 중심으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할 것이라는 처음의 심판 내용보다는 완화되었지만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는 31절의 표현처럼 광야에서 아이였던 현재 20세 미만의 자녀들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는 오직 가나안 정탐 후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보고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일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광야로 들어갈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25절입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하는 아말렉인들과 가나안인들을 피해서 홍해 길을 따라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홍해길은 신광야에서 남동쪽에 위치한 에시온 게벨로 향하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하는 전쟁을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이지만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셨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동하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은 당장의 두려움을 피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믿음은 두려운 감정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험을 시작하게 하는 힘입니다. 이 땅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목적 삼아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매일의 일상이 주님과 함께하는 모험입니다. 가난과의 전쟁이라는 큰 모험을 치르기에 앞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달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29절에서 35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출애굽 1세대의 죽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출애굽 1세대 중에서 20세 미만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간 훈련받게 될 것입니다. 이 기간은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정탐한 40일의 기간을 하루에 1년씩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넷째로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다섯째로 출애굽 1세대 중 20세 미만으로 생명을 보존받는 자녀 세대도 부모의 죄로 인한 징벌을 함께 짊어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36절에서 38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해 시간 순서에 관계없이 삽입되었습니다. 36절에서 38절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크게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 가나안과의 전쟁을 다시 하겠다고 말합니다. 39절에서 40절입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결단한 것은 회개하고 그들의 행동을 돌이킨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신 기도 응답은 예스라고 응답하신 기도 응답과 동일한 권위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용기를 내어 한 발 내딛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실 때 용기 내어 멈추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 다시 광야라는 험하고 먼 길로 돌아가는 것이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돌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으로 올라가겠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행동이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기에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41절에서 4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43절에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라고 번역된 원문을 직역하면 여호와의 뒤로부터 돌아섰으니가 됩니다. 여호와의 뒤로부터 돌아섰다는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의 행군 순서가 항상 하나님의 뒤에 있어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뒤를 따르다가 그 방향을 돌이킨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행군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승산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부정적인 내용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밤새도록 통곡하였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으로 올라가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스라엘 회중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42절과 43절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표현이 두 번 반복되어 이스라엘 민족이 형통하지 못할 것임을 선포하는 근거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행군입니다. 이 땅 위에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 수행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성취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약속임에 틀림없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목적은 가나안 땅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고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풍성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목적 삼아 살아갈 때 생명과 풍성한 삶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복을 쫓으면 행복은 저만치 달아날 테지만 주님을 따르면 행복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우리가 하려는 모든 일의 명분과 목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교님들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9장에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세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장이라는 짧은 분량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단어는 강조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으로 전개될 요셉의 인생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39장을 읽을 때 요셉의 억울한 옥살이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기에 요셉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을 형통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성경을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결과에 근거해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였다고 현재형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에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기록될 때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형통한 삶이며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44절에서 45절입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들이 그래도라고 번역된 원어는 부풀어 오르는 모양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과장하다라는 의미가 파생되었고 영어 성경은 주제 넘게 나서다, 부주의하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라는 응답을 주셨음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산 꼭대기로 올라가 가나안 족속을 도발하였고 곧 아말렉인과 산간지대 거주하던 가나안인에 의해서 큰 피해를 입고 호르마까지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호르마는 브엘세바 동편에 위치한 곳으로 진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두 번의 호르마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호르마 사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광야 40년의 훈련 기간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두 번째 호르마 사건에는 광야 40년의 훈련을 마치고 가나안과의 전쟁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됩니다. 민수기 14장은 10명의 정탐꾼이 전한 부정적인 보고에 의해 이스라엘 민족이 밤새 통곡하며 이집트로 돌아갈 것을 선동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격려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로 돌아가려는 자신들을 만류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을 들어 치려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 없음을 보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긍휼을 구하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모두 멸하는 대신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20세 미만의 자녀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 선언에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겠다고 만용을 부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에 패하여 호르마까지 후퇴함으로 광야 40년의 시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살아가던 이집트를 탈출한 후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정식 국가로 출범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역사의 과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과 같이 국가로의 출범을 위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셨고 보호하셨으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한 곳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했던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거처가 되어주셔서 메마른 땅에서도 먹을 것을 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습니다. 오늘날 보통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집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집은 누구에게나 생활에 꼭 필요한 공간입니다. 우리는 집에서 쉼을 얻고 안정을 얻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는 집이 가정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생의 목표가 되고 행복의 필수 요소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집과 관련하여 하우스푸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집은 가지고 있으나 가난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무리하게 집을 마련한 나머지 대출금과 이자의 압박으로 집은 있지만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현상이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내 집 마련하는 것이 가정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면서 이러한 현상을 빚어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늘 이동하는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들의 안식처가 되시고 샬롬이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의 유무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않고 가나안 땅을 목적 삼을 때 영적인 하우스푸어가 되어 집은 있지만 땅은 소유했지만 영적인 가난과 결핍에 힘든 인생을 살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 40년이라는 세월에 걸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한 줄의 이력서를 다시 써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렸는지를 쓰기 위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비록 광야와 같은 인생길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이력서를 쓰기 위해 오늘도 신실하게 맡겨주신 문화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리고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은 모진 고난을 당하셨지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기꺼이 그 모든 고난들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면서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용기 낼 수 있는 이유는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 살아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풍성한 삶을 허락하셨음에도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의 노예로 자꾸만 돌아가려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 삼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용기 내어 행군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비록 광야와 같은 인생길일지라도 하나님과 신실하게 함께했다는 삶의 이력서를 쓰기 위해 맡겨주신 문화에 충성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눈앞의 상황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임마누엘 주님을 힘입어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